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4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감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떼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500이어 스토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적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500이어의 기적과 관련해서 다시 그 기적의 의미를 좀 살피고 그 다음에 빈들의 차려놓으신 그 식탁, 예수님이 차리신 빈들의 식탁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죠? 기독교 말고도 뭐, 불교, 힌두교, 뭐, 모하메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가운데서 기적에 대한 스토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 그것이 이제 이 복음서의 성경입니다. 기독교가 기적에 대한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상 기적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출처를 통해서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기적 스토리는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기적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기적에 출생하신 거죠. 동정녀 뭐 마리아 말 있잖아요. 동정녀가 이걸 과학적으로 현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한다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기적이에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우리가 그 차원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죠. 하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니까요. 출생 때부터 예수님은 기적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이제 행하신 기적들이 있는데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뭐 생각하는 어떤 신통력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표준으로 보면은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더 드라마틱할수록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뭐 어떤 집회에 갔더니 뭐 목사님이 또 어떤 훌륭한 강사님이 뭐 안수를 하고 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뭐 병이 났다, 뭐 그런 얘기 우리 자주 듣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뭐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몰려가잖아요. 기적은 그 성격상 굉장히 드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뭐 우리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으니까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아주 rare한 것이에요. 만약에 기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면은 그건 기적이 아니죠. 사람이 또 뭐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또 기적에 범죄에 들어갈 수 없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뭐 안수를 한다고 해서 낫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목사 손이 뭐 특별히 신령한 것도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원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기적이 다른 기적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이미 예고하셨고 그것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자의로 자기 본인의 그냥 뜻으로 생각으로 자기가 원해서 그냥 누구 이렇게 뭐 병을 낫게 하시고 돌덩이가 뭐 떡이도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것을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도 구약에서 예언됐던 거예요. 여러 백년 전에.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예언이죠. 여러 백년 이후에 있을 말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그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니까요. 예수님이 이때면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아들로서 오셨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61장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근데 이것은 이 그 당시는 내게 임했다고 할 때 내가 누군지 몰랐겠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혜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니 이 말씀은 아주 옛날에 이사야서 6장 61장에 나오니까 아주 옛날에 쓴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근데 그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인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됐던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른 예언들과 다른 기적들과 틀립니다.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당신이 오실 그인,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서 42장 7절을 인용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앞으로 약속된 메시아 시대, 메시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몰랐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란, 그 이름은 예수를 하라. 그렇게 해서 이름이 이제 지어진 것이죠. 나중에. 이때는 그냥 그분이 오면은 이제 맹인이 본다, 눈을 뜬다, 걷지 못한 사람이 다리가 낫는다, 그래서 막 뛰어다닐 것이다. 뭐 이런 그 심지어 그 나병 환자가 낫는다. 당시에는 그 시대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나병이는 낫을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깨끗함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 다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기적에 의해서 다 이 일이 성취가 됐어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놓고서 내가 하는 이 일은 모두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자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할 이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성취됐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냐?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님의 그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그 치유 기적, 환자를 낫게 하는 치유 기적은 그것이 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나 이제 혈증 예언의 경우처럼 그렇잖아요. 이제 병이 나왔어요. 근데 병이 난 것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몸이 치유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중풍병자에게 그 이제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인데 그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그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용서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죄의 용서와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또 베데스다 연못에 뭐 38년 된 환자도 일종의 어떤 마비 환자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나았으니까 이 병이 다시 도지지 않도록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 환자가 병이 난 그 원인이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어떤 죄가 있었던가 봐요. 심각한 죄가.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질병마다 개인이 저지르는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세상에 병이 있고 뭐 죽음이 있고 한 것이 인간이 타락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타락해서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 치유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예증이에요. 실제 예를 들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치 질병이 걸려 있다가 내가 몸이 건강하게 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죠. 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해방되니까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눈을 뜨게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맹인처럼 깜깜해 안 보여요. 근데 무엇이 안 보이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 안 보여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다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일종의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죠. 맹인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은 죄가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헝클어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병이 심합니까? 하고 그래서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가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그렇게 흉악하게 만드는데 그것으로부터 온전하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중풍병자가 치유된 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하다는 말씀이에요. 무기력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그러나 영적 무기력 상태로부터 구출을 받고서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또한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지막 시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맨 마지막 세상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 이제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그 타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신 때예요.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때가 종말입니다.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를테면 이제 파괴되고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을 받을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이거든요. 새롭게 갱신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온전한 백성들로서 온전한 세상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원래에 대했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로열 패밀리로서 통치 가족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존재로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한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찌그러진 질병에서, 죄에서 이것을 고치시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엔타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쭉 계속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속에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종말이라는 의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파노라마가 이제 완성되는 때예요. 그때 우리 몸도 변할 것이고 뭐 질병도 뭐 죽음도 뭐 사망 이런 거 다 없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세계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가 종말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그 세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옛날 구 세대에서도 신 하나님의 세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은 없었어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고치신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 뭐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은 예수님의 초림과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뭐 모든 사람의 배를 다 충만하게 충족시키시지 않았지만 그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나 기적들은 타락한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이거든요. 죄의 결과로 온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고서 아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지 믿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으니까 아, 내가 믿으면 됩니다. 그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기적에 현혹되거나 그런 기적에만 의존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 예수님 자신도 기적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날마다 기적의 음식으로 사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힘드시고 어려운 때 많았겠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기적으로 해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알면 기적에 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가르침과 기적으로. 그 다음 재림 때 완성될 총체적인 구원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 안에 우리가 결혼 일도 많고 병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셨으니까 초림 때 오셔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떤 구체적인 필요를 돕고 안 돕고 하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종말론적이라 그 말을 쓰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말하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요. 이게 다 썩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결국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나라는 썩지 않고 그 나라는 언제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앞으로 있을 온전히 완성될 그 참 모든 불행과 죄의 흔적이 없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인내거든요. 당장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여주여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았냐, 예수가 와서 다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고 믿고 미래를 의탁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진정으로 내 복음의 말씀을 이해했다 하고서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어떤 분, 성품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는 메시아 왕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근데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더, 아무리 그 뭐, 말이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선 믿음의 영역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진짜로 예수님의 경우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 살이 났는데, 그래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거든요. 무덤 안에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살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과 생명의 주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살 수 없는, 아주 죽어버려 한번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걸 끝났다면 그런 메시아 믿어서 뭐합니까? 다시 살아나야 메시아죠. 내게 생명을 주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가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세상의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하신 다른 신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고치셨어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그만큼 동정심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뭐 스스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자비하신 성품은 질병 치유의 기적에서 가장 잘 예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죠. 난성 과부 그 외아들이에요. 그 관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메고 장지로 가는데 그 만나시잖아요. 만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아이고 일어나라 그랬죠. 그래서 살리셨어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과부가 울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니 우리의 울음 앞에서 예수님이 깊이 느끼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세요. 근데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사실 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잘 될 겁니다. 뭐 우리가 이 장례식 가면 그 유가족에게 참 그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울지 말라 하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진짜 눈물을 닦여주고 눈물을 다시 흐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 위로는 뭐 세상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게 한 거예요. 기쁨이 나오게 하고 울음을 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능력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랑이 능력이 없으면 마음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실제로 사랑을 느끼게 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은 헛된 것이죠.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죠. 어떤 면에서도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 마음만 있어도 됩니까? 능력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자비는 능력 있는 자비입니다. 주님의 동정도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을 종식시키게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오병이어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기적이에요. 물고기 두 마리하고 빵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는데 그 이상을 먹이신 거죠, 그죠? 애들도 있고, 부녀, 여자분들도 계셨으니까. 그 유감스럽게도 여자들 그 카운팅 안 했다는 것은 참 지금 보면 완전히 그 인권과 여성 비하 뭐 이런 거 관계되죠. 고대 사회에서는 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처지질 안 했어.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죠. 그러나 아직 성경만이 여자의 위치를 바르게 회복시켰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무시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런 소문이 안 좋은 그 여자와 단둘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셨어요. 당신은 랍비는 여자고 말도 안 했어요. 기독교에서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지금 여기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빈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 기적이 어디 있어요? 빈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리들이 풀인 잔디에 100명씩 막 50명씩 때려져가지고 수천 명이, 뭐 수천 명이 넘어, 사실 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있는 걸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거기서 빵 먹고 고기 먹고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장면이 거기서 뭐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현상적인 거,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것에 그치고 맙니다. 기적이 주는 실질적인 혜택인 게 빵 먹으니까 배부르고 고기 먹으니까 맛있고 그런 거, 배부르니까 뭐 싸우지는 않았겠죠, 서로. 그런 외형적인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의 전부였어요. 이게 경제 이적사가 되어주십시오.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잘 먹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치관을 가진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누가 대통령 인기 있어요? 잘 먹여주면 인기 있어요. 배부르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파워가 있어서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공격받지 않게 하고 뭐 그러면 그러니까 맨날 군사 얘기하고 뭐 맨날 경제 정책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런 거 해주면 좋아해요. 행복하게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거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무슨 압제와 권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거고. 빈곤의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서 해결하시는 분이죠. 그런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서 예수님의 기적이 주는 의미는 관심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현상적인 기적에 쏠려 있어요. 거기 쏠려서 확 그때는 뭐 주여 뭐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하지만 얼마 지나다 보면은 그냥 도루묵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않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죠. 오늘날 그런 심리를 이용한 가짜 치유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현혹돼서 많은 교인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왜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서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기적,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어요. 무리가 모인 곳이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었죠. 빈들은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거기 뭐 가게도 없고, 뭐, 거기 뭐 나오는 거 없어요.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광야의 주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 광야의 주제가 마가복음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를 끌려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죠. 그 광야의 주제가 줄곧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광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무대였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무대고 용서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거기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거기서 만나를 내리셨죠.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기적의 음식이 날마다 내려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을 하시고 깜깜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셨어요. 그 자체도 얼마나 장관이에요. 우리는 광야가 아니면 거친 것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정말 그 멋있는 곳이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밤에 어두우니까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이제 다 있는데 성막도 있고 근데 그걸 성막 중심에서 다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 밤에 또 바깥에 나갈 일도 있고 있잖아요. 그 불빛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이 거기 뭐 이 전기불보다 훨씬 밝고 저 멋있을까 영롱한 불빛이었겠죠. 사람이 만드는 건 쳐다보면 눈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불빛은 피곤하지 않죠. 거기 광야의 그 조용한 곳에 그런 불빛이 비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알렸던 것입니다. 광야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아니하고 크게 거역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구해하겠다. 우잉하겠다.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를 불복하고 나를 버렸지만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의 애인이고 너의 구주고 너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나를 불순종하고 우상신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광야에서 다시 너를 구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킬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불이가 아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것이 광야의 이미지예요. 광야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호세에서 11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5천 명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먹인 기적을 일으킨 그 잔디를 생각해 보세요. 그 푸른 잔디 위에 그 광야의 그 빈들입니다. 우리를 편안히 앉히시고 빈들의 향연을 펴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사야 32장의 영혼을 남기는 그것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 말씀을. 광야가 아름다운 숲이 되고 빈들에서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곳이 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황량한 빈들에서 예수께서 베푸시는 광야의 식탁을 받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던 사건과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지금 수천 명의 백성들을 먹이는 장면과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것이 기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포인팅하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주님의 가르침을 거기서 받았고 육신의 양식도 받았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먹이기만 했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소재를 삼고서 먹이시는 것을 소재를 삼고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것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 드러난 역사적인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시대를 예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다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서 그의 기적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 나라를 초자연적인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지으시는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기적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재창조를 내다보게 하는 종말론적인 예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성경의 의도를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 자신의 운명을,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것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뢰와 나의 헌신과 나의 확신이 점점 더 강화되어서 나는 훨씬 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비전이 더 넓어져요. 그리고 세상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일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내가 그와 같은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그런 파노라믹 한 구원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 존재에 대한 복음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너 자신을 믿으라든지 너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지라든지 자존심이 낮아서 그렇다 그 해보라. 자기가 자꾸 그렇게 하러 자기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복음적인 자존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뭐 무시도 당할 수 있고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또 세상 사람도 그렇게 또 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나를 세웁니까? 내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그대로 나도 같이 이제 달라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당당하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행복하게 사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불행하게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그것이. 물론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괴로웠죠.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참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산상공원에서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신 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나로 인하여 바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을 위해서 예? 힘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다 고난을 받아도 예?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으면 복이 있다 이 모든 복된 것을 예수님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행복의 의미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맨날 뭐 징징거리고 울고 쥐어쥐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표기도를 시키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그런 데 있을 때 뭐 거의 그러는데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울어요. 그럼 꼭 눈을 안 흘려도 우는 소리를 얘기해요. 주여, 아주 애처롭고 힘들고 세상 살면서 너무 죄 많이 짓고 너무 힘들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 다. 그러니까 너무 용서해 주십시오. 뭐 진짜 자존감이 낮아요. 죄를 졌어도요. 어쩌면 좀 뻔뻔해야 돼요.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랬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고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딱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그래, 아버지 금방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라는 말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말을 그러니 아 너는 그 정도로 뻔뻔한 걸 보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의 피를 믿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주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다 커버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무슨 의미라는 것을 더 또렷하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그래서는 낫죠. 넋두리기도 하지 말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더 잘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무리들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은 광야의 이미지를 안고 있어요. 광야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혼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듯이 빈들도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빈들에서는. 그런데 이 세상이 빈들이에요. 이 세상이 광야라니까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뭘 먹을 거 많죠. 뭐 집집마다 냉장고에 뭐가 있겠죠. 슈퍼마켓에서 잔뜩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영생의 양식을 받는 곳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은 시험을 받는 곳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굶주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잘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천국 와서 잘 지켜야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목숨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알라는 이 세상은 광야라는 광야 공동묘지예요. 여기 다 묻힙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참 양식인 예수님을 주시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빈들의 무리들에게 굶주린 무리들에게 제사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깨닫지 못해요. 아니 이 빈들이 그 가게도 없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광야 40년에 만나를 먹고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까마득해 잊어버려.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성이 아주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서 우리들도 그런지 몰라요. 돈이 잔뜩 있어요. 교회가. 아, 물론 뭐 가난한 교회 제외하고요. 돈 많아요. 부동산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교회당 그거 다 도시에 지은 거 아니에요? 그 땅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거?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의 양식을 받아먹었지만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소화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었어요. 제자들 예수님 보고 아니 그 음식 어디서 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엉뚱한 대답을 했거든요. 광야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작은 도시락,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있었잖아요.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기 광야에요. 여기 살면서 다 도시락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면에서 뭐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그것을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면 그것이 기적의 양식이 돼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이의 도시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이 작은 것으로 내가 이건 뭘 한단 말이야.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말리면 말지.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많은 것을 예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그래서 주로 그냥 물질, 헌금, 이거 많이 하는 거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 올려주고 지켜주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헌금 많이 합니다. 그러고 십일조 꼬박꼬박 내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근데 그 돈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파먹는 그런 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셨냐? 축도를 하시, 축도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하늘을 울어보시고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셨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의 식탁이라는 것은 주님의 축도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여를 나눠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거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우리 생각에 아이고 예수님 축사를 하시려면 좀 큰 걸 붙잡고 하시지 이 조금만 이게 도시락 하나 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거 복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너무 째째하게 보였을지만 너무나 능력이 없게 보였을지 몰라요. 보리떡 다섯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극히 작은 거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라.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늘의 그 무궁무진한 그런 복을 생각하고 그걸 받을 때 얼마나 더 감사하겠어요? 주님은 작은 도시락 놓고서 감사기도 진하게 하셨어요. 그걸 닮자, 그죠? 그러면 하나님 그걸, 그런 기도를 알아주세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잠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죠. 주님은 한 번도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시지 않았어요. 항상 하늘 아버지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어요. 작은 도시락 때문에 실망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작은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이 오병이어의 큰 5천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그것이 불어났을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광야에서 광야의 삶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푸르른 잔디에 앉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자기가 가진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바치는 그 아이의 헌신과 만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라는 것은 나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주님의 축복기도로 넘치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최소치의 양식은 주님의 축복기도를 받으면 최대치의 양식으로 변환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신 그 기적의 묘미예요. 많이 바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뭐 내가 가진 것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도시락을 원하세요.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축복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축복하셔서 불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아이만 도시락 가져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이가 가져올 수 있었다면 그거 좀 챙겨준 다른 엄마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내 도시락 내놓지 않죠. 그거 숨기죠. 예. 숨겨서 이거 먹어야죠.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나의 작은 도시락을 아까워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축복을 위해서 내어놨을 때 그것이 큰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향년장은 그 향년장에는 독식이 없습니다. 혼자 먹는 거 없어요. 그런데 나누면 풍성해진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눔의 그 풍성의 그 풍성해지는 나눔의 비결이죠. 다른 아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리면요 무한대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자신의 변변치 못한 그 도시락 그거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마다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니 저거 내 도시락이잖아. 내 도시락 반찬 빵하고 이거 생선인데 예수님이 그걸 축복하시고 그것만 해도 너무나 황홀한데 그것이 불어나서 계속해서 나와 계속해서 커져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받아먹고 감사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너무도 신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 기쁨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는 자들에게만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쁨을 충만히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차원이 있는 것이고 질이 다른 것이고 우리의 체험이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을 넘겨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마음에 흡족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초라한 오병이어가 수많은 무리의 양식이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기쁨이 충만해야 돼. 충만해야 돼.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분명히 기독교일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의 삶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형태나 우리의 포부나 우리의 관심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너무도 참 복음과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것을 참 자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본스토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가 없다. 이 얼마나 민망한 일인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라고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하루 종일 가르쳤어요. 해 저물 때까지. 근데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빈들은 저물어 가면 더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 됩니다. 양떼들은 빈들에서 먹지 못하고 불안해해요.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양떼들처럼 인간들은 저물어 가는 이 세상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쓰러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출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도, 아무리 탁월한 경제 전문가도,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도 이 황박한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류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빈들의 인생에게 안식을 주고 영생의 양식을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무한 인생의 광야에 높이 세워진 구원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분을 보고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고 나의 광야는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고 맑은 시냇 물이 흐릅니다. 나는 영생의 양식을 날마다 배불리 먹고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서 역경을 헤치고 슬픔을 딛고 어려움을 참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빈들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빈들을 완전히 휘덮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광야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붙잡고 축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바쳐서 그분을 더 확신하면서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